2014년 12월 2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아둔한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맞서야 할 싸움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목적과 뜻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의 복과 선물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용기를 내어 싸움터로 달려나갑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이고 1년 52주 중에서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보통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거나 허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과 끝이 맞닿아 있고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것처럼 끝은 반면에 또 한 주 뒤면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뭐 끝맺음일 수도 있지만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는 또 그런 시작이기도 합니다. 후에 섞인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또 기대 어린 소망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뭐 자기가 뭐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붙드는 그런 인위적인 소망이나 아니면은 자기 최면 같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또 평강과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좋은데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그 인자와 긍휼이 한번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감사의 제목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한 담대함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I am making everything new. 이 everything에서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이렇게 한번 던져보아도 결코 염려할 것이 없는 신실하고 또 참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뜻이고 변함이 없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 못할 고난이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본뜻과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벌써 실망하고 버렸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지 모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 빈부를 따지지 않고요. 노소를 따지지 않고 아무 인종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담대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뭔가를 해야지만이,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예였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세례를 받듯이 그 사이를 통과해서 반대쪽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노예였던 때와 그렇게 선포하셨던 때를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선포하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하신 다음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훈련 열심히 받고 노력하면 그제서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로 불려주시고요. 제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시행착오도 거듭하면서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되면 됩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이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지? 여기에 막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이루셨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지?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담대함이 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발휘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경험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대치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미흡한 어떤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만족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은요, 네가 가진 조건들을 봐, 네가 가진 것을 봐, 네가 이룩한 것을 봐, 네가 가진 인맥들을 봐, 네가 벌어모은 돈들을 봐, 네가 가진 재능이나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봐. 다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I rejoice in your promise like one who finds great spoil.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전리품을 취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탈취물 혹은 전리품, 이게 무엇입니까? 탈취물, 전리품. 탈취하니까 뭔가 훔치는 느낌이 있지만, 전리품, 그럼 뭡니까? 내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죠. 상대편의 것입니다. 뭐 그것이 가축이 되었던, 뭐 무슨 뭐 농작물이 되었던, 아니면은 심지어는 사람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취하는 것이 탈취물이고 전리품입니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사람은요 즐거워합니다. 비단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이 탈취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의상 탈취물,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 내가 키우지 않은 것들, 내가 심지 않은 것들,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거죠.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많이 마음에 와닿고 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 심지 않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요, 광야를 지날 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입을 것도 해결해 주셔가지고요, 신발이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침마다 천사들이 먹는다고 하는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자연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광야 같은 때를 지나십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심지 않은 것,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요,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손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린 그 수고의 대가들을 또 우리가 거두게 되죠. 내가 심은 것들의 또 열매들을 또 따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나 그 뜻은 모른 채 그때마다 참 어리석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또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 되는데 또 막 광야에서는 예전의 삶이 뭡니까? 뭐 노예 아니겠습니까? 노예였을 때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오히려 동경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자, 이것이 약속으로 준 바로 너에게 주는 땅이다 했을 때는 전쟁이 막 무서워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막 원망합니다. 이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또 그 정착하다 보니까 또 뭐 풍요의 신, 풍년을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신, 또 바알 신을 또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시선과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하심에 맞추지 못했던 약점입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의상 싸움과 전쟁 뒤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없고는 전리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서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이 아니라 탈취물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뭐가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은 뭐 로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많지 않은 재물이라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 더 낫고 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렇게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적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물은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탈취물과 로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하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또 나의 생명보다 귀한 가정과 나의 모든 소유물을 걸고 싸운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거나 지은 것도 아니지만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요, 우리가 좋아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막 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대적이 걸어오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싸움과 그 위협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맞서 싸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것을 지키고 이기는 것뿐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더하여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싸움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주시는 건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읽었던 말씀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얻는 많은 탈취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탈취물을 얻는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모든 것을 다 믿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손길을 받아들였더니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탈취물도 거두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그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심지어는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에게 은총을 얻게 되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머물게 합니다. 근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같이 불려서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쪽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울의 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머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나라인데. 그렇다고 안 싸우자니 또 오해할 것 같고. 딱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어쨌거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올라와가지고요. 이 장정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모조리 다 가져간 겁니다. 아내들, 자식들 할 것 없이 모든 소유물까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엉엉 소리 높여서 웁니다. 심지어는요, 그 상황까지 다윗을 따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심지어 자기 사람들마저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막 가다 보니까요, 우연히 어떤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주고 케어해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니까 우연, 또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종이었던 겁니다. 근데 병들어가지고 아프게 되니까 버려버린 거죠. 데리고 다니는데 걸거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다윗 일행이 다 건져가지고 다 먹을 것을 주고 회복되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다윗 무리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치게 되는데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완전히 뭐 거의 다 뭐 괴멸시키다시피 할 뿐 아니라,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다시 도로 찾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을 다 찾았을 뿐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노략했던 그 탈취물들, 그 전리품들까지도 다 거두어서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찾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큰 위기와 절망을 순식간에 큰 승리와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도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일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 이해와 믿음이 자라가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찾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승리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더 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됩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리품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진정한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결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했죠.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한번 내 삶을 던져보겠다고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게 지혜이죠. 용기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아니겠습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장인데요. 이 119편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하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뭐 A, B, C, D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첫자를 따가지고 계속해서 시처럼 이어집니다. A 해서 한 문단이 시작되고요, B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또 다른 문단이 시작하고 C로 시작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쓰여진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기에서 9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종일 작은 소리로라도 종얼종얼종얼 읊조린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100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지더라는 겁니다. 내 대적보다 지혜롭고 내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인생의 그 경륜이 있는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요, 67절 한번 보세요. 6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I obey your word. 아, 그렇게 보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고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고백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71절 보시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요, 고난받는 것이 나한테 유익입니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싸움에 맞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리품을 수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기뻐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므로 싸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 서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얻은 탈취품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고 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말씀, 지혜, 싸움, 축복, 말씀, 지혜, 싸움, 축복,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호전적이 되거나 이렇게 싸나워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성이 깊고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참 어린아이 같아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웁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줍니다. 웃는 사람 보면은 괜히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 보면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까지 우울해질까봐 피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고, 지혜가 오면요, 막 복잡해지고 사람이 깨가 느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면서 때에 맞게 행동하고 때에 맞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질투할 것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통쾌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고 싸울 때는 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와 지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 2014년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허리끈을 동이고 굳게 서서 말씀이 실제 우리의 무기와 능력과 복이 되는 다음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말씀에 대해서 더 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64절에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마다 성경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읽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이드라인 또 좀 더 드리겠고요. 더 중요하게는 읽으시고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전리품보다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귀하고 나에게 능력이구나, 나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다음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아침의 나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